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질문하는 사람만 답을 얻고 질문이 진지한 만큼 진지한 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혹 젊은 부부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빠는 누구인가? 엄마는 대체 못하는 사람인가? 대단히 간단하고 쉬운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쉬운 질문에 선뜻 대답하는 젊은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한 생명을 책임지는 아빠가 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이 순결한 영혼을 맡겨주신 크리스천 어머니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어떻게 가꾸어가는 것을 뜻하는가? 진지하게 질문을 제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질문을 제기하지 않으면 답이 없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아이를 낳고 아빠, 엄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야 믿지 않는 세상 부모와 다를 바 없을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인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순간적으로 머뭇거리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 기업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시고 맡겨주신 기업을 어떤 가치관으로 운영해가는 것을 의미하는가? 진지하고도 구체적으로 질문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질문해보지 않았기에 답이 있을 리 만무한 그 기업인이 소유한 기업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논리를 벗어날 수 없고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서의 경제 논리만으로는 절대로 복음의 정신을 구현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뵌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화를 개인적으로 나누어 본 적도 없었고 공개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예수님의 설교를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들어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 바울의 비판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한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고 바울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바울이 쓴 글이 신약 성경의 4분의 1을 넘을 정도로 그가 위대한 사도로 살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더 많은 질문을 통해 누구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답변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본래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색출, 연행, 투옥시키는 것을 천직으로 삼던 폭도 아니었습니까? 바울이 하나님을 몰라서였습니까?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열혈 유태교인이었던 청년 바울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요 충성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열심이 어느 정도였었는지 예루살렘에서 무려 213km나 떨어져 있는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그 먼 곳까지 원정을 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길 위에서 하늘에서부터 쏟아지는 빛에 사로잡힌 채 땅바닥에 꼬꾸라진 바울은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잘 아시다시피 사울은 바울의 옛 이름입니다. 바울은 당시 유태교인이었기에 하나님을 알고 있었으므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가 지엄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지 않았겠습니까? 더러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도 떨리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입만 봉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진 그 음성의 주인공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여, 누구시나이까? 바울의 질문에 대해 주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주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바울은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박해하던 그리스도인들의 증언처럼 유태인들이 신성 모독죄로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이 정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을 뿐 자신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던 예수님을 박해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바울에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답변하심으로써 당신을 믿고 박해당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당신을 동일시하셨습니다. 그 이후부터 바울이 헬라인이든 야만인이든 지혜 있는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일평생 사람을 사랑하는데 자기 인생을 던졌던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님의 답변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질문하지 않았던들 결코 얻을 수 없었을 소중한 답변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바울의 관계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바울의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으로 시작된 바울의 신앙생활은 계속 질문으로 이어지면서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의 마음 속에는 큰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선을 행하면서 살기 원하는 자기 마음 속에 악이 공존하면서 자기 마음 속에서 늘 일어나는 악과 선의 다툼으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자기 마음 속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한 괴로움이었습니다. 그 죄성은 죽음 마땅한 네 가지 죄인이 무슨 사도냐고 바울을 끊임없이 정죄하면서 바울의 신앙 양심을 예리한 칼날처럼 마구 후벼팠습니다. 자기 정죄로 인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바울은 주님 앞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질문을 통해 바울이 얻었던 주님의 답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의인이었기에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폭도였을 때 당신의 십자가 보혈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기에 주님께서는 바울의 과거를 결코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복음의 답변을 얻은 바울은 그 복음의 답변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힘입어 자기 마음속의 죄성을 이기고 날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자기 죄에 대하여 처절하게 절망해 본 사람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참된 의미를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 20절을 통해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고 고백한 이유입니다. 어둠이 빛을 더욱 빛나게 해주듯이 자기 죄에 대한 투철한 자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심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바울은 또다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기 죄에 대한 투철한 자각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심화시켜준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을 통해서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얻은 답은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삶을 향해 돌아서는 것, 다시 말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바울이 돌아섰고 왜 회개했습니까? 자기 죄에 대한 투철한 자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바르게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한 투철한 자각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바른 인식도 결여한 무지의 소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는 교회를 짓밟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과거의 죄만으로도 자기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깊이를 깨닫기에 충분하고도 남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깨달았던 이 모든 깨달음의 원천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던 복음의 답변이었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에 무려 13년 동안이나 고향 다소에서 칩거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할 일 없는 실패자처럼 젊은 나이에 장장 13년이나 모든 사람이 자기를 알아보는 고향에서 칩거해야만 했을 때 청년 바울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도 고향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던졌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로운 답변들을 얻었겠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질문한 사람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답변이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질문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답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의 질문에 대해서도 언제나 바른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포함되어 있는 바울 서신 대부분이 해당 교회의 신앙적 질문이나 문제에 대한 바울의 신앙적 답변 아닙니까?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방과 감옥의 문들이 열리고 발의 착고까지 절로 풀어져서 얼마든지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바울과 실라는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탈옥한 것으로 알고 자살하려 했던 간수에게는 평생 직업적인 간수로 살아온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과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었습니다. 간수는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주님,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제일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음에도 감옥에 그대로 앉아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간수의 자살을 막아준 생명의 은인인 바울과 실라에게 간수가 제일 먼저 건넨 말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라는 질문이었다는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간수가 그 구원의 질문을 평소에 늘 마음속에 품고 사는 사람이었음을 뜻합니다. 유럽 대륙 빌립보에 살고 있는 간수의 그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사람이 아시아 대륙 수리아의 안티옥에 살던 바울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울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질문을 통해 누구보다도 더욱 많은 하나님의 답변을 지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바울이 간수의 질문에 본문 31절을 통해서 거침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극히 단순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단순한 문장 속에 복음의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냥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 퀼리오스로 믿으라고 말을 해준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퀼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호칭은 인간이 인간에게 사용할 때는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존칭이 된다고 했습니다. 노예는 자기 주인을 퀼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러야만 했습니다. 노예는 자신의 주님이 무엇을 시키든 시키는 대로 해야만 했습니다. 간수가 감옥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음에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바울과 실라의 카리스마에 압도당해서 그 두 사람을 퀼리오스,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하는 것은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당신 같은 분들이라면 당신들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의미와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부른 그 간수에게 주님은 예수님일 뿐임을 먼저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 바울은 너의 주님이 아니고 나 바울은 너의 주님이 될 수도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퀼리오스 앞에 정관사를 붙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퀼리오스, 주님이 될 수 있는 분은 그 어떤 인간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준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했습니다. 원문의 뜻을 보다 정확하게 옮기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간수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인간의 선행, 인간의 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구원에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간수에게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구원에는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공로가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철저하게 그 근원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영원히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구주, 생명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바울은 간수에게 정확히 일러준 것입니다. 간수는 바울에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질문했습니다. 간수는 나, 자기 한 사람만의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내 집이란 한 공간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간수 너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을 포함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누구든지 한 사람만 대표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패키지로 구원에 무임승차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말과는 달리 헬라어는 주어의 성과 수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합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분명히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어가 너와 내 집입니다. 문법적으로 따지자면 주어가 2인칭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2인칭 복수형을 수식하는 동사도 2인칭 복수형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헬라 원문의 동사는 2인칭 단수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원은 어느 한 사람이 대표로 믿어 나머지 사람들이 단체로 얻는 것이 아니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각각 구원 얻는 것임을 바울은 간수에게 분명히 일러준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간수 너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너로 인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각각 예수를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되리라고 말해준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은 대체 무엇입니까? 바울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대답할 때 헬라어 동사 피스티오를 사용했습니다. 그 동사는 헬라어 명사 피스티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새신자반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헬라어 명사 피스티스는 믿음과 함께 신실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신실해지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녕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믿는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신실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사도행전 15장 12절을 살펴볼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믿는다는 의미의 동사 헬라어 피스티오는 입증하다는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신실하게 변화된다면 신실하게 변화된 나의 삶 자체가 나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이요 입증이라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신실해졌기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입증했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음을 깨닫고 믿을 때 그 믿음은 결과적으로 신실과 입증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어찌 그 주위 사람들에게 스며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의미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대답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한국 현대 불교에서 최고의 선사로 추앙받고 있는 성철 스님은 입적하시기 전에 자신을 신적 존재로 추앙하는 불교도들에게 중을 믿지 말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부처님의 불법을 믿어야지 중을 믿으려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중에게 현혹당하면 부처님을 만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부르는 간수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만 주님이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감옥 문이 열렸는데도 감방 안에 그대로 앉아있던 바울 자신에게 간수가 현혹되어서 바울 자신이 전해주려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수가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지 않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관광객이 관광 가이드에게 현혹당하면 비싼 돈을 치르고 먼 관광 명소를 가서도 관광 명소를 놓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목사를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에게 현혹되지 마십시오.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가이드일 뿐입니다. 가이드에게 현혹당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만날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할 분은 목사나 특정 인간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돈은 우리를 공동묘지에서 구원해내지도 못할 뿐더러 인간에 의해 우상과 주님의 자리에 앉은 돈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기 자식도 원수지간으로 만들고 맙니다.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만 우리의 주님이시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십니다. 믿음은 어느 한 사람이 대표로 믿어서 그 주위 사람들이 단체로 구원 얻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아내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남편이 구원받는다든가 믿는 부모의 공로로 자식들이 절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과 구원은 단체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철저하게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개별적인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머릿속에만 머무는 생각이나 입술만의 고백을 뜻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신실이요 입증입니다. 정녕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그의 삶이 신실해지지 않을 수 없고 신실해진 그의 삶이 그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주위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됩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유일회적이지 않습니까? 단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어디에 거시렵니까? 자신의 직업과 자신의 전공을 통해서 사람을 영원히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십시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더러운 죄인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어주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마저 내어놓으신 분이시기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값진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바울의 답변은 영원 불변의 진리요 복음 중의 복음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관광객이 가이드에게 현혹되어 애써 찾아간 관광 명소를 놓치듯이 가이드에 불과한 목사에게 현혹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돈을 우상으로 섬기다가 코끝에서 호흡이 멎는 순간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미련함에서도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주님이 되실 분은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오직 한 분뿐이심을 잊지 말게 해 주십시오. 내게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만 나의 구주로 믿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신실해지게 해 주시고 신실해진 나의 삶으로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음이 스스로 입증되게 해 주십시오. 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넘쳐나게 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속에 살고 있음도 입증되게 해 주십시오. 그와 같은 나의 삶을 통해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스며들게 해 주십시오. 나의 직업과 전공을 통해 주님께서 구하시려는 무사람들을 살리는 주님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바른 길을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우리의 삶으로 답해주는 이 시대의 바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